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할 텐데요. 본문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단 3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큰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이 박혀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금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누가복음의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됐거든요. 그 변화의 흔적이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선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맨 밑줄에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많이 아까 우리 헌금송 때도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이야기했죠.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그다음 하나 더 넘기시면 3절에 보시면 요한나와 수산나 이 두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가 여러 여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다 익명으로 놔두고 세 명의 이름을 언급을 했어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라는 세 여인을 언급하면서 그 세 여인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세 여인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증거, 열매,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을 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텐데요. 어떻게 이 세 여인이 변화되었을까 했을 때 오늘 한 단계 한 단계에서 세 단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이 변화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텐데 이 세 여인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했다고 그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겠죠. 그럼 복음이라는 단어는 풀었으면 어떤 뜻인가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고 전했습니다. 그 열매로 누가 나타나냐면 이 세 여인이 나온 거예요.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을 이미 지금뿐만 아니라 전에 전했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확인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그 그 땅은 누구의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유대 나라였습니다. 유대 나라. 그러나 유대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이지만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 아래 하에 유대 나라에 살았던 예수님이 그 유대 나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떤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로마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 나라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이 세 여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누가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 내용이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줬어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유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유대 땅에 그 당시 유대 땅이고 지금 이제 우리 트레이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가 임한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포로된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눈이 먼 사람에게는요 다시 눈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자나 포로된 자나 눈먼 자나 눌린 자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고 그 인생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어떤 나라가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잖아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천국은 불신자들도 자꾸 써먹는 거라 그 내용이 자꾸 왜곡되고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지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죽으면 어디 간다고 말합니까?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하지 지옥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이야기가 설명이 더 많이 필요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지 하나님 나라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이 땅으로 들어왔다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는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걸? 예수께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자, 19절을 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께서 가지고 들어오셔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롭게 해주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에게 해방을 자유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4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아니 21절이죠. 21절 죄송합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방금 전에 읽었던 예 18절 19절 있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그 나라는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들어왔다거나 한국 땅에 들어왔다거나 어떤 특정한 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인격체인 여러분과 저 개인이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맞아.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고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눈먼 자를요, 눈뜨게 해주고. 즉 내 인생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내 인생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 달나라 이야기입니까? 별나라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생각해서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뿌리가 박히게,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이게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든 천국이라고 말하든 그 이야기 들으면 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과는 아무 상관 없는 이야기.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 믿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저 멀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 여인이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가 그 복음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내 인생으로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 복음의 내용을 수용한 다음에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복음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대. 어, 그렇구나. 아멘.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기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많은 분들이 약간 갸우뚱해요.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체험했습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뭔데요?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2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각 마을과 각 성을 다니시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바로 이 땅에 지금 당신들에게 임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가 쫓겨나요? 악귀가 살벌하죠. 살벌하죠. 악귀. 공포 영화에 나오는 말인데 악귀를 쫓아내신과 누가 쫓아냈다는 거죠? 예수께서 악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열려있지만 악귀를 쫓아냈다는 거에서는 거부반응이 좀 있어요. 왜? 악귀라는 단어가 듣기 싫거든요.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누가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여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여자들 중에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그렇다. 그런데 특별히 마리아라는 여성,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은 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죠? 일곱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귀신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예요? 일곱 마리가 있대요. 귀신도 일곱 마리가 있대요. 그런 뜻일까요? 사실은 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일곱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일곱 마리가 막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완벽하게 악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악귀가 쫓겨났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현상이 된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겠죠.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악기도 들린 적이 없고 저는 병도 걸린 적이 없는데 요즘은 병 걸리면 다 어디 갑니까? 병 걸리면 어디 가요? 병 걸려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했다가 치료되신 분, 기도도 하고 어디도 가요? 의사도 가지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예. 오늘날은 의사가 대신해주는 바람에 병 고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졌어요.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는요 웬만하면 의사에 가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의사가 치료해줄 수 없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애원하고 애원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유를 얻고 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포인트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나는 병이 나면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의사로부터 약을 받으면은 치료가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이 땅에 들어올 때 가장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세력입니까? 마귀의 세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악귀 들린 사람에게 아니라 악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악귀가. 그 악귀가 뭡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계속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로마인들, 로마 병사들과 안 싸웠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끝없이 싸운 존재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의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이 무엇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알아요? 질병 가지고 사람을 지배를 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하여 무엇을 이용했다고요? 질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히 아시고 두 개를 함께 치고 들어간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병을 이용해서 수작을 부리는 누구의 세력이요?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제어하니까 마귀가 뭐 가지고 사람을 못 쳐요? 질병 가지고 자기 노예로 못 삼게 만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마귀의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혈과 육으로 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다고요?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줄을 쳤는데 무엇을 통하여?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이미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을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누가 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으로서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이 인생들을 다 지배하더라. 그럼 그 죽음의 한 줄기로 뭐가 있는 겁니까? 질병이 있는 거예요. 질병. 여러분, 질병이 지금은 약이 좋아서 다 웬만하면 다 낫잖아요. 그래 100년 전만 해도요, 기침 감기만 걸려도 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 약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질병이. 우리는 여기에 상처만 나면은 요즘 약 바르면 다 낫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바른 약이 없으면 이게 어때요? 성나지요? 성나가지고 계속 골마가지고 나중에는요, 폐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질병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질병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직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세력, 죽음을 쥐고 죽음의 세력으로 죽음을 잡고서 인생들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던 이 마귀를 멸한다고 해요. 디스트로이라고 해요. 디스트로이. 멸한다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힘을 빼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활동을 해도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옛날처럼 활동할 수가 없는, 왜? 예수님 앞에서는 하나의 종이조각에 불과한 존재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을 내놓고 그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로 들어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여 주시는 방법은 단순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어떠한 병도 걸리지 않으며 기도만 하면 다 낫고 기도만 하면은 공부 안 하는, 하지 않는 아들이 갑자기 천재가 되고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제가 영의 눈을 떠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의 실체를 영의 눈을 뜨고 보면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이 오면은 병에 걸리고 힘이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쇠약해졌다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에 인용 안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왜 강해지냐면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연약해서 기어다니는 내가 영의 눈을 뜨고 마귀의 세력을 보면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누워서 병상에 누워서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가운데서 병상에 누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슈퍼맨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무찌르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이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를 붙들어 주셔서 죽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아멘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병상에 누웠는데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나아버렸어요. 나뿐만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해져 버렸어요. 회춘해 버렸어요. 20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회춘해가지고 이렇게 젊어졌다고. 이게 더 은혜가 되십니까? 어느 쪽이 더 듣고 싶은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지 세상이 원하는 복음인지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의 꼴인가? 왜 나는 여전히 연약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푸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가 장난칩니다. 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너 예수 부인하고 너 이상한 데 가서 누구한테 안수받아. 거짓 선자들 가진 수고하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갈 거야. 우리 장로님 아멘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직 가기에는 너무 젊지 않습니까? 지금 데려가면 나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버티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끝없이 세상의 복음, 사람들의 복음,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좋은 소식에만 눈이 떠져서 왜 저 사람들만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안 될 때. 왜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될까? 예수 믿는 나는 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늘 탄식하고 고민하다가 매주마다 시험 들고 시험 들고 시험 들다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소리 들으면 목사님 아유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하나님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로마서 1장 18절을 볼까요? 1장 16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방금 전에 히브리서 2장 14절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마귀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해주시는 전혀 새로운 길로 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을 자꾸 엉뚱한 데 써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고요. 세상의 구원이 아니고요. 만병통치약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요. 아프면은 기도하면 다 낫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은 하나님이 약속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저한테 혹시라도 이런 거 원하시면은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건 사탄의 복음이에요. 그건 세상의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을 자꾸 목회자들이 사람들 듣기 좋게 말하는 바람에 사람들의 기대심이 생긴 겁니다.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지금도 안 들어주시니까? 이거 탄식하다가 1년 가고 2년 간 다음에 10년 가고 신앙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 해결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등하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나아져야 되는 인생이라고 자꾸 우리 자신을 욕심부리게 만드니까 이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휴지처럼 써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슈퍼맨이 된다고요? 슈퍼맨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슈퍼맨 될 필요가 없습니다. 맨날 아픈데요? 그래요. 아픈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면요. 그렇게 살다가 그 입에서 누구 이야기를 나오게 합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예수 때문에 살아요. 그 마음, 그 고백 하나님이 들어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고난 외모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부모님 누구 어떤 부모님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능력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천재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둔재로 태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둔재가 천재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그러죠.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 욕심 안 부립니다. 저는 조그마한 거 욕심부려. 이 조그마한 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죠. 너 뭐, 누구 믿고 살래? 정말 예수 믿고 살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거 얻으면서 살래? 이거,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마지막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3절을 봤는데 그럼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병고침을 받았고 악기가 쫓겨나서 자유를 얻었던 여인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이 세 여인을 특별히 언급했느냐?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해 보니까 여성들 때문에 이 말씀을 여기에 이용한 거예요. 여성들 때문에. 왜냐하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여성은 매우 매우 지금의 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여러분, 조선시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성에게 칠거지 제약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분들 엄청나게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조선시대만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더 심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누가 들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이렇게 누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는. 얼마나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정말 정말 낮게 아주 아주 낮은 계급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성 중에 세 여성이 나오고 또 여러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뭡니까?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갑자기 뭐 위대한 발명가가 됐습니까? 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은 혁명가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건 뭐냐면 악기가 쫓겨나고 뭐가 나왔어요? 병이 나은 거 외에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병도 없고 악기도 들리지 않은 사람과는 이제서야 겨우 같은 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3절 한번 볼게요. 3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악기가 쫓겨났고 질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냥 똑같아지는 수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것에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될 사고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인생과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기준이. 이제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예수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크게 보이시는 분은 제대로 변화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작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분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막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귀신들이 쫓겨나고, 막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죽은 자까지 살아나고, 와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당시에 그 어떠한 스승들도 선생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 내가 따르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누가 과연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유대 이 제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자,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뭐만 본 거예요? 예수님이 곧 로마 황제하고 비슷해 보인 거예요? 비슷해 보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지배할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 로마 황제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면 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누구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제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다음 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적어도 12명 중에 12대 1은 된 거예요. 12대 1은 확률상 12대 1.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들이 이들이 모여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예수님 다음 자리인가? 자기들끼리 막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교회하고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마태복음 20장 26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를 섬기는 자요? 너희를 섬기는 자. 그 너희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 즉 뭐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 만나서 악귀로부터 자유롭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그동안 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로 재정적으로 후원하면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섬겼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의 최고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랑의 최고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섬기지 않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싫어서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볼 것도 없어요.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자식들을 보세요. 자식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어떻습니까?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도 자식은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식과 놀아주잖아요.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근데 왜 와이프 30년 40년 사는 와이프에서는 왜 안절부절 못하죠?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죠? 마음이 식은 거예요. 뻔한 거지요. 뻔한 거. 아 목사님 너무하신다. 전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랑은 섬김이에요. 사랑하는데 안 섬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섬기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많은 성도들을 나와는 혈연관계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은 예수 믿는 이유로 하나로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누구를 무엇을 희생을 해요? 내 것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만족으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 감정만을 중요시 여기는 교회를 다니는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도 섬김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에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왜요? 나에게 뭘 하라고 하니까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왜 내 것을 당신이 달라고 하냐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 무슨 말이 들리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의 자존심을 긁지 않아야 되고 그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 이야기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만들어 놓은 성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모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게 하여 내 소유까지도 내놓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신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어디에 한다고요?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비겁하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를 안 듣는 바람에 우리 혹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막강한 파워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 세상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교회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다시 돌려주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임했는데 이 세상 나라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쥐고 우리 인생을 휘어잡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멸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 이제는 저에게 주신 건강, 저에게 주신 물질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인들을 섬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